13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진정한 감사일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고 어떤 상태로 계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한 파렴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인에게 와서 조롱하듯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 그랬을 때에 그 노인이 재치있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또 마음이 좀 적적해서 한번 무슨 만물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대충해서 만들었다면은 참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심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적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완벽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계셨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 그 기도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화, 그 영화를 가지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여 부르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였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얼굴과 얼굴 마주 대하고 앉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폭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이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존재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서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 가운데 완전한 만족 가운데 완전한 기쁨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가 풀 수 없는 가장 큰 신비입니다. 각기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각기 독립된 존재로 살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다.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죠. 이 세 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을 누리시면서 그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계셨죠. 이 충족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내가 영광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존재,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영광을 좀 영광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영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던, 하나님에게만 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이 누리고 계셨던 참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 사랑,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주기를, 그 가운데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가장 만족하고 가장 충족한, 다른 존재가 필요 없는 그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만은, 근데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가장 핵심인 인간,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 있던 그것을 넣어주셨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그 기쁨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가 되어졌을 그때에 하늘만 바라보아도, 우주 만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아도 하나님 속에 있던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던 행복을 주시고 그걸 받아 누려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도 취해 놓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좀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은,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그맨들의 그 웃음 코드를 보면서 막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기뻐한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흘러나오는 기쁨,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됩니까? 어디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감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감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일단 무조건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성도 증후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괜히 기도하려고 하면 착해져야만 될 것 같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나를 좀 누그러뜨리고 감사해야 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렇게 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벗어버리고 우리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단 감사하고 보자라고 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그 감사, 진짜 감사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속에 있던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누려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질된 기쁨과 변질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참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참 기쁨과 참 감사를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기쁨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감사가 나의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것이 나에게로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용납을 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은 바로 이런 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지만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리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린 아이는 자신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잘 살펴보면은 어린 아이의 절대적인 의존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님을 떠나 어머니를 약간 떨어져서 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의 마음은요 늘 엄마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다가 힐끔힐끔 계속해서 엄마를 쳐다보는 이유는 엄마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쳐다보는데 엄마가 없으면요 아이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와 이 아이의 관계이고 이 아이에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철저한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서는 이 아이들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어머니를 의존하는 그 믿음이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됩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조금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그래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감사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불쌍하죠. 불쌍해 보입니다. 그것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임의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절로 흘러나와야 그래야 진정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는요, 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이 아버지요 이것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을 부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지금 마주하고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접촉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기에서부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실 때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는 아버지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에게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바로 거기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는데요. 이 열차가 산을 올라가기 전에 엔진이 하나가 꺼졌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 있었는데 한 개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기관사는 이 한 개의 엔진만으로도 이 로키산을 올라가서 덴버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차를 계속해서 몰았습니다. 근데 그만 산 중턱에 올라가다가 나머지 남아있던 그 한 개의 엔진까지도 꺼져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기관사가 이 상황에서 기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승객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열차의 두 개의 엔진이 다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타고 가는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 이게 감사할 조건이구나,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멈추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절대 감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다 멈춰버리는데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평안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관리하게 잡혀서 가서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채여져 가지고 지하 감옥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채찍에 맞아 터져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와 접촉이 되어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뭔가 흘러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려진 것도 감사하고 옷이 찢겨진 것도 감사하고 쑤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사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찢겨졌는데 무슨 비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참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거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더니 너무 감사가 흘러나와서 이것저것 감사하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 씻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 상처가 찢어지면서 쑤시고 아픈 그 중에 감사가 나오다니요. 찬송이 나오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쳐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냥 저절로 찬송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전의 상황은 아무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부터 역전은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려만 되는 상황인데, 통곡을 해만 되는 상황이고, 참 다른 사람들이 저기 보라고 예수 믿다가 저 꼬라지가 좋다고 이런 상황인데 어찌 그 속에서 부끄럽지도 않고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이들의 마음을 장악을 했던 것은요,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던 그 평안함을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서 나온 이 감사가요, 진짜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람이나 될까? 참 속이 상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아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라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거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여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그때에 먼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항상 아버지여 이름을 불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다니엘이요. 하나님 이 왕 외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왕이 소설을 쓰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린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집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 넣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상대 감사도 아니고 비교한 감사도 아닙니다. 절대 감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당장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아버지여 하고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졌죠.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죠.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 받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그 기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버지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사용하셨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처럼 늘 사용하셨던 그 아버지여, 비밀은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여,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바로 이 단어 아버지여, 그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강스러운 것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여 부를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에게로 전달되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사도굴 앞에 던져지는 이 죽음 앞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서도 진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가 막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방법론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는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리, 이 원리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아버지에게서 주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과 참 감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